속죄제는 죄와 관련된 제사인데요. 우리가 죄를 다양한 그런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거나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간단히 표현하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하게 만드는 어떤 원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때가 있고요. 혹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자체가 아예 깨지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죄가 우리의 삶에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해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본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다거나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본래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 혹은 모습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 죄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 가지로 엄격하게 단호하게 끊으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과 우리의 관계도 깨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에 의해서 형성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결국엔 깨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깨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이 땅을 살아가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그것을 회복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더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죄라고 하는 우리 안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어떤 독소와 같은 것들을 없애고 그리고 또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라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물론 구약시대는 제사였고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바친 이후에는 더 이상 구약시대와 똑같은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없어지고 씻겨야 된다는 것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겨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속죄제를 갖추셨습니다. 속죄제, 죄를 용서받는 제사 혹은 정결을 위한 제사, purification sacrifice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혹은 어떤 성경은 sin offering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 때문에 제물을 드리게 되는 제사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상황을 어떤 상황에서 드려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어떤 상황들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가 먼저 봤던 4장 말씀에는 이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 네 가지 경우를 말씀을 합니다. 이 네 가지 경우를 저희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형태는, 첫 번째 경우는 제사장이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때 혹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 공동체 전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할 때 이 두 가지입니다. 이거 첫 번째 유형입니다. 이때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는 수송아지입니다. 또 두 번째 형태는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 지도자, 성경에는 족장이라 나와 있습니다. 족장이나 족장을 따르는 일반 백성들 개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제사장과 온 이스라엘 회중은 전체가 다 죄 문제에 아래에 있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한 개인 혹은 일반 평민, 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족장들이나 일반 백성들이 자기 죄를 씻을 때는 제물이 다릅니다. 이때는 흠이 없는 순염소, 족장일 땐 그렇고요. 평민일 때는 흠이 없는 암염소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장이나 온 회중은 수송아지고 그리고 나머지 일반 족장들이나 평민들은 염소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각각 제물을 바치는데요. 죄를 지은 대상이 누구냐? 이것에 따라 제물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근데 제물의 종류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제물의 피 그리고 고기를 처리하는, 다시 말하면 제물로 바쳐지는 동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방식 자체도 완전히 두 형태가 달라져 버립니다. 족장이나 일반 평민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이 개인적인 죄를 용서받으려고 할 때 흠이 없는 순염소 혹은 암염소를 죽이고 그리고 나서 피를 따로 받아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그 피를 자기 손가락에 찍어서 번제단 뿔들에 바릅니다. 그리고 남은 피들은 번제단 밑에 다 쏟아붓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 이외 어느 누구도 이 피를 만질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제사 드리고 나서 남은 고기는 제사를 집례했던 제사장이 가져다가 먹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기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25절부터 26절에 이 허용된 말씀이 있는데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고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제사장은 속죄제를 위해서 바쳐진 염소를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피를 제거한 다음에 제사가 끝나면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아무 데서나 먹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인 회막들에서만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뜰은 오픈되어 있는 장소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막들은 휘장을 칩니다. 동서남북으로 휘장을 쳐서 막혀 있습니다. 아무나 볼 수 있는 장소도 아니고 들어올 수 있는 장소도 아니라는 거죠. 제사장이 밀폐된 공간 혹은 아무 사람에게나 공개되지 않은 장소, 하나님과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이 제물을 먹게 됩니다. 제물을 잡는 것도 먹는 것도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먹어야만 합니다.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제물을 잡았던 족장, 일반 평민들, 자기가 아무리 바친 제물이라고 제물을 바친 다음에 자기가 만지거나 자기가 처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유는 그 제물에 내가 지은 죄가 전가되어 있습니다. 다시 만진다라는 건 내가 죄에 접촉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죄를 내가 씻겠다라고 멀리하겠다고 결심했다면 아예 영영 떠나보내는 것, 이것이 죄를 씻는 사람의 태도에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 제사장들은 이것을 만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습니다. 그런데 회막들 안에서 이것을 다 처리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사장 한 명이 다 먹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제사장 가문에 있는 다른 남자들과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모든 고기가 남겨지지도 않고 버려지지 않고 모두 다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대신 짊어졌던 고기, 예물, 온전히 그 죄가 다 사라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제사장인 남자들이 먹을 수 있는 허용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세워놓으신 제사장들이 먹는 것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가 완전히 눈앞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족장들과 평민들의 죄를 담당했던 제물은 다시 그들의 손에 담겨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물에 전가되어 있던 죄에 일반 백성들, 족장들 다시 노출됩니다. 죄를 끊어내기로 했다. 그러면 과감하게 죄와 결별하라.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을 두거나 다시 죄로 돌아가는 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그렇지 않았죠. 출애굽했을 때 끊임없이 무언가 잘못돼 간다라고 생각되면 항상 돌아보는 게 뒤였습니다. 애굽 땅에 있었을 땐 적어도 고기는 먹었다. 애굽 땅에 있었을 때 적어도 내가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집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죄를 짓고 살았던 과거의 삶 끊어버릴 거라면 뒤돌아보지 말고 과감하게 끊고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제물에게 전가한 죄, 그 죄 더 이상은 쳐다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사장들이 먹어서 그것을 없애라는 것을 통해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엔 다른 속뜻도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아무것도 본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제물로 받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섬깁니다. 삶의 대책, 생계수단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책임지겠다라는 것, 백성들을 통해서 책임지겠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 제물,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섬기는, 제사드리는 제사장들만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은 자기의 죄에 더 이상 접촉하는 일 없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라도 제물을 드리다가 고기에서 피가 튈 수 있겠죠. 그래서 제사장의 옷에 묻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땐 그냥 손으로 쓱쓱 문질러가지고 흔적만 없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 옷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따로 지정한 곳에서 눈에 보이지 않도록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내라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혹시라도 다른 곳으로 튈 수 있다, 다른 곳으로 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는 건 피입니다. 그런데 그 피를 통해서 생명이 혹은 죄가 다른 곳으로 묻을 수 있다, 옮겨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기 익히느라 토기에 삶았다면 이 토기는 어떻게 될까요? 흙으로 만들어진 도구는 그 토기를 아예 부셔버리라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멀쩡한 그릇을 왜 아예 깨트려버리라고 하실까요? 토기의 속성 때문에 그런데요. 토기로 만들어진 것은 눈에 볼 때는 빈틈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음식물의 물기, 국물, 혹은 고기의 고기 즉 흡수해버립니다. 우리가 장독을 생각해보면 이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독은 분명히 겉에다가 매끄럽게 무언가를 발라놨기 때문에, 유약을 발라놨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가고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을 반드시 우리가 보관할 땐 장독에 보관합니다. 이유가 뭐죠? 공기가 드나들 수 있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통풍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릴 것은 가려주지만 통과해야 될 것은 통과하기 때문에 장독을 씁니다. 흙으로 만들어지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용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흙으로 만들어진 용기에도 이런 흡수성이 있습니다. 투과성이 있습니다. 국물이 그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백성들의 죄가 전가되어 있는 이 동물의 성분이 그 안으로 흡수돼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배어 있다라는 겁니다. 재물에 남아있는 피 혹은 육즙이 토기 속으로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나타내는 것은 백성들의 죄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로 흘러들어가 숨어있다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하지 말라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토기는 아예 깨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만나지 않으려면 토기와 같은 이런 그릇들 과감하게 깨트려버리라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좀 더 극단적인 말씀으로 표현하죠. 너의 왼손이 죄를 지었다면 찍어버리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정말 찍어야 되나요? 우리가 그렇게 찍기 시작하면 나만 아는 몸에 부분이 없겠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그 정도로 죄 문제를 과감하게 결단하고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토기를 깨듯 우리의 몸을 찢어라, 우리의 몸을 깨라, 우리의 몸을 부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죄는 우리에게 잠시만 방심을 해도 쉽게 우리 안에 스며들고 우리를 해치기 때문에 그만큼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놋그릇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놋그릇은 음식물의 물기를 흡수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때가 끼듯이 그릇에 고기나 기름기 혹은 피가 덩어리째 남을 수가 있습니다. 찌꺼기가 남습니다. 이것도 또한 죄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때는 정성스럽게 문질러서 다 떼낸 후에 물로 헹궈서 씻어내라라고 말합니다. 놋그릇엔 절대로 어떤 것도 남아선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보호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잊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27절, 28절에서 고기에 접촉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을 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육이 놋그릇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오늘 우리가 회개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시 저지르는 죄들이 있죠. 우린 씻었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씻지 못하고 흔적을 남겨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부터 완전한 결별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 자신을 씻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위해서 쓰는 놋그릇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쓰게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 재물에 찌꺼기가 남아있다면 또다시 씻어내고 긁어내고 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나 스스로 죄와 멀어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내가 긁어내고 씻어야 되는 것, 내가 해야 될 부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죄로부터, 죄 유혹으로부터 자꾸만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기도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 혼자 힘만으로 씻어내는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죄 제물을 바친 족장들, 평민들 다 회막 밖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제물은 그 안에서 드려지고 그 안에서 먹어집니다. 죄를 품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멀어져야 된다는 것, 회막 밖에 서 있는, 그리고 죄를 대신 전가한 제물과 접촉이 전혀 없게 되는 이 회중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부터 2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양만 흉내낸다, 이거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모양 자체도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겉껍데기만 잠깐 내가 빌려온 건데 그것도 문제가 됩니까? 성경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릇에 남아있는, 그릇에 흡수된 적은 양의 육즙, 그것도 문제가 됩니까? 죄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잠깐만 우리의 삶에 묻어나도 어느 순간에 그것이 커져서 우리의 삶 전체를 집어삼킬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없앨 것이라면 철저하게 우리의 삶에서 끊어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죄를 끊어내라, 죄를 멀리하라, 이것을 제사장과 온 회중의 죄를 담당하는 속죄제를 드릴 때도 또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는 제물을 먹지 못합니다. 아예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저질렀다, 이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의 사슬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죄를 없애려면 아예 온 회중에게서 이 죄가 멀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같이 들러붙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멀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예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방식으로 이 속죄 제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제물의 피를 하나님 앞에 성소 휘장 앞에다가 일곱 번 뿌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회막 안에 있는 향단 뿔에도 이 피를 뿌리고 남은 피는 회막 문 앞에 있는 번제단 밑에 쏟아부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거랑 다른 게 없는 것 같으시죠? 그런데 피를 회막 안에다가 바릅니다.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땐 그렇습니다. 그러나 평민과 다른 일반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땐 번제단에 드립니다. 번제단은 회막 바깥에 있습니다. 안과 밖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런 형태의 속죄제 제물을 다 쏟아, 피까지 다 쏟아붓고 나면, 그렇게 하고 나서 남은 고기를 처리하는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번제단 위에서 불태우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남은 부위의 고기는 제사장들이 먹는 게 아니라 이 고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이 진영 바깥 아예 먼 곳에다가 다 태우고 나서 재버리는 곳에 가져가서 거기서 불을 피워서 모두 불살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영역 밖으로 제물의 고기를 가져가서 이것을 태우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 밖으로 죄를 끌어내다가 거기서 아예 불태워서 사라지게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 백성의 죄를 물들게 했던, 백성들의 삶을 잘못하게 만들었던 이 죄를 모두 다 없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기름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드리고, 그리고 죄를 대신하는 고기는 백성들 밖에 먼 곳으로 태우라. 장소가 점점 하나님 가까이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고기는 분명히 백성들이 지은 죄를 상징을 하죠. 진영 밖에서 태운 고기는 온 백성들에게서 멀어진 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도 이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온 백성 안에 죄를 짓도록, 죄가 들어오도록 만들었던 것, 제사장이라면, 온 회중이라면 죄는 모조리 없애듯이 고기를 철저히 다 태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제가 읽겠는데요.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간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먹을 수 있는 속죄제가 있고 먹지 못할 속죄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습니다. 먹는 것도 죄를 없애는 것이고 아예 먹지 않고 다 태우는 것도 죄를 없애라 말씀을 합니다. 어떤 형태가 되었던, 누가 죄를 지었던,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 삶에서 가까이 둘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의 싸움은 우리 평생에 일어나는 씨름이죠. 잠깐이라도 방심하면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하신 말씀 있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바늘 훔쳐왔을 땐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고 자꾸만 계속되면 나중에 소를 훔쳐도 아무렇지 않은 도둑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것도,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도 처음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괜찮아라고. 이것쯤은 내가 감당하고 넘어갈 수 있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방심하면 그것이 점점 커진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발을 들여놓을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토기가 육즙을 혹은 피를 흡수해서 그것 때문에 깨트려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없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없애는 것만으로 되지 않죠? 아까 말씀 읽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리라. 버리는 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취하고 채우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버리는 것은 죄가 되겠지만 취할 것이 있는데요. 거룩한 영,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가 들어오시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초청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죄를 멀리하려고 해도 죄는 끊임없이 우리 삶의 속으로 들어옵니다. 채우지 않은 빈자리 무엇이건 차게 돼 있습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 우리 자신을 채우고 또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위해서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하나님,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가 버리길 원합니다. 가까이 하지 않길 원합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성령님을 우리가 우리 안에 모시는 이 기도를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함께 가고자 하는 마음을 늘 갖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좀 같이 하겠습니다.